예, 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더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2장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이미 영광에 이르러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 바라보았을 때에 주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정말 그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죽어 마땅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뿐 아니라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 주님 앞에까지 나와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에 또한 지극히 큰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따라 회개와 믿음이죠.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키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이 주신 은혜, 사랑 앞에서 정말 저희도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죽은 자처럼 엎드려진 사도 요한 가장 가까이 오시어 그 오른손을 얹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도 요한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셔서 영원한 천국 영광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었고 또 다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며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오른손으로 사도 요한을 붙드시며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영광에 이르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을 만나주시고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요한이 그래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현실은 사도 요한이니까 특별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누리고 있는 현실일까요?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커도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가면 우린 또 모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형제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찾으시고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성찬 속에 교제 나누시며 또한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 나누시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건강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뒷부분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17절 뒷부분부터 18절에 먼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사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두려워 말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두려움의 근원을 다 없이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풀어가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싹스를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주시고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의롭다함의 은혜까지 받았다는 거죠.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거룩한 아들들로 받아들여지고 천국 기업까지 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오로지 이유라는 거죠. 거기에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때마다 어디로 와야 되는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와야 거기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지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에게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았고 처음이요 나중이며 이제로부터 영영이 살아있어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라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고 도대체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는 알아도 알아도 끝이 없는 그저 놀라운 천국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지식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다 알아요? 아니 부모님 사랑도 우리가 알아도 알아도 끝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안다고요? 네, 십자가라는 지식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숨겨져 있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알아도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서 도대체 어떠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숨겨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는 우리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그죠? 율법이 알려주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을 어겼거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으면 저주가 선포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죠. 하나님이 신명기에 가보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어길 경우에,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경우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선포되어 있다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 온전히 순종하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완전히 성취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죠. 이미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 자로 받아들여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순종한 자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룬 자들로 받아주시거든요. 고린도 후서 2장 11절 그 앞에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죄로 삼으셔서 죄로 삼음을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 삼으셔서 심판을 내리셔야 공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를 죄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을 다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의 완전히 순종한 삶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 의로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죠? 예전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던 죄가 다 도말되어졌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예수님처럼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대요. 물론 십자가 죽음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죽기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죄에서 완전히 구별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구별되어 바쳐진다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쳐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 베드로전서 가보시겠어요? 2장 24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대요. 이 얘기는 죄에 속한 옛사람에서 죽고 또 의로우신 예수님의 삶으로 다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새로운 아이덴티티.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고 이제 예전처럼 길을 잃은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 을 우리의 목자로 하여 이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린 속죄의 의미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물론 맞아요.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죄사함을 얻었지만 죽으심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셨다는 그 순종의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한 자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셔야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바로 여기에도 우리를 위해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그 뒤에 31절에서 32절 먼저 23절 24절 4장 사도행전 예 24절인가요? 23절 그가 잠깐만요. 제가 구절을 죄송합니다. 2장 23절 24절. 2장 23절 2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31절 32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사셔서 영광에 이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죄에 대해서 죽고 죄사함을 받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으로 끝나고 죄사함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속하여 천국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하고 22절 예, 먼저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은요, 그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죠. 일단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천국 백성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처음 맡기셨냐면 아담이죠. 아담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순종했다면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부활 생명, 아니 천국 생명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천국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 태어났겠지만 아담이 그것을 실패하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여 천국 생명에 이르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백성들도 함께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아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신 의로운 삶을 사셨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하실 수가 없죠. 그렇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의롭지 않으면 천국 생명을 얻고 천국 영화에까지 이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가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 천국 영화에까지 이룰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라 라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알려주시죠. 그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이제는 누구의 아이덴티티가 돼서 누구의 고백이 되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산 자라고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심에도 우리가 연합, 하나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도 연합, 하나가 되어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산 자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었다가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 영광의 보좌에까지 앉히셨다. 우리 사건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로 예수님이 이루러 계신 천국 영광에 함께 이르러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룰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참 현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는 내 모든 삶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너도 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영원한 천광에, 천국 영광에 나처럼 이미 이르러 있고 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 현실이 너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을 이루셨는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이러한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지금 사도 요한의 모습을 죽은 자로 보여주죠. 주님 발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오른손을 얹으시고 일으키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세요. 즉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모든 은혜, 아니 주님 자신을 사도 요한의 것으로 주시며 죽은 자같이 된 사도 요한을 산 자로 일으키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고요. 같은 현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니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죽은 자처럼 지낼 때에도 또 일으켜주시고요. 또 우리가 죽을 때에도 또 일으켜주셔서 천국 영광에 들어가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주님,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1장 20절에서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이 이루어주신 이 예?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이루어주신 이 모든 구원의 현실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가 생겼고요. 소망이 생겼고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부끄럽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제는 온전히 담대하여 사는데 어느 정도로 담대하여 사느냐? 살든지 죽든지. 죽음의 문제까지, 삶의 문제까지 다 담대하여 그 담대하여진 삶으로 무엇을 위해 이제 살아가느냐? 자기 몸에서 자기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 이제 나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어떤 그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결심을 얘기하는 것도 있죠.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존귀히 여기며 담대히 살아가겠다.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그러나 자기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거죠.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유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삶에 참여하여 주님 영광만 드러내며 살겠다. 자기의 현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제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잘 증거하지 못해도요. 그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내 열망으로 삼고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이 성도들 사랑하듯 성도들 사랑하고 살아가 아무리 그 삶을 부족하게 산다고 해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영광을 완전히 증거한 자로 받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 삶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망은 더욱 우리도 함께 참여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나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이뤄 놓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심한 저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들로 바라보고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면 우리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살든지 죽든지 담대히 나는 주님만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했던 고백이 있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죽겠다.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때에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있는 자기의 삶을 미처 다 발견하지 못했을 때 자기의 행위로 했던 고백이죠. 지금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는 어땠어요? 자기 고백으로 했을 때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죠. 두려움으로 가득 차니까 또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나오는 그 은혜의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의시자 해가지고 뭐 합시다 뭐 이게 아니라 예? 뭐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열쇠를 갖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이 그 열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어떤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즉 이제는 모든 것을 생명과 사망 뭐 천국과 지옥 그 모든 문을 열고 닫으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7절에도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사망과 지옥의 열쇠뿐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준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열고 닫으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열심히 행위를 더한다고 해서 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닫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오로지 구원자가 되시고 오로지 심판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둘로 나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어떤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누가 닫을 수 있을까요? 그 문을? 절대 못 닫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열으신 문 절대 못 닫습니다. 뭐 우리가 잘못한다고 닫혀질까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은혜로 열으셨다면 절대 닫지 않으십니다. 사단도 닫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열려 있습니다. 세상 죄인들에게는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여시고 그것도 그 누구도 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더해서 조금 닫으려고 노력한다고 닫아질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심으로 두려워 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고 내가 심판자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분이.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열쇠를 또 주신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땅에서 열거나 닫는 것을 하늘에서 예수님이 열거나 닫는 것으로 증거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열고 닫으시는 것을 이 땅의 교회가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교회예요.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열고 닫으시는 권세를 행사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인이 되게 하는 사역으로 예수님이 주신 열쇠로 천국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신앙 고백. 지금도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교인이 된다는 것. 천국 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또한 교회의 치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열고 닫는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시면서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권세 모든 열쇠 이제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에게 말씀 사역하게 하시죠. 누구 대신해서? 예수님. 성례 사역하게 하시죠. 그리고 치리 사역을 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열쇠를 증거하게 하셨어요. 열고 닫는 거.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로 하시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열쇠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어떻게 이 교회와 예수님의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증거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듯 우리도 부족하죠. 물론 말씀을 온전히 풀지 못해요. 천국 가는. 그러나 신실하게 예수님이 전하시듯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복음 말씀이 희미해지면 이 천국 열쇠가 올바로 증거될까요? 아무나 교인 되게 하고 아무나 나가든지 말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열고 닫는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치리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사역을 예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시고 함께 이 사역을 이뤄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제 너무 유형교회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고 부족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모여있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이면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즉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부족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교회, 천국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 이 면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 속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듯, 예수님에게 받듯 함께 겸손히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만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예수님의 일곱 촛대 가운데 계시죠. 그러니까 일곱 별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산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얼굴빛을 힘있게 비추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 그래서 한 교회씩 한 교회씩 살펴볼 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또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2장을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그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한 다시 사신 생명에까지 우리들을 참여시켜 주셨는지 그리하여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완전히 하나 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하셨는지 또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살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천국 열쇠를 주신 이 교회가 올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